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세 번째 시즌, 그 중에 여섯 번째 토크를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북토크 세 번째 시즌에서는 김홍전 목사님의 그리스도 안의 유아라는 제목의 설교집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설교는 그 책의 다섯 번째 설교, 죄의 형벌이라고 제목이 잡혀져 있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설교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이 15절까지의 말씀 안에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중에 높은 관리고 경건한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했던 노인이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 노인을 예수님이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던지신 말씀이 네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여러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아무튼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죄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로 오염된 상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대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간이 외적인 사고의 능력이 있고 감정의 능력도 있고 의지의 능력도 있어서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그 종교적인 활동 가운데 경건함을 많이 쌓아가고 그 종교적인 활동으로 굉장히 유명해지며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 자리에 수십 년간 머무른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람은 거듭나야만 하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종교적인 활동들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구원도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죽어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구원은 외부에서 와야 한다는데 그것이 거듭남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다지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정확하게 이런 하나님의 새 생명의 은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 안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생기게 되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으로 화장만 잔뜩 하고 있는 어떤 시체와 같은 비참한 상태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서는 아, 거듭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정말로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셔서 찾아오셔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고 도덕과 윤리를 가정에서 잘 배워서 굉장히 고상한 성격을 가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나중에 어떤 종교단체에 들어가서 아무리 훈련을 잘 해가지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죽어있는 시체와 다를 바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처럼 보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시체가 그냥 움직이는 그 정도의 일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잘못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로 영적인 삶을 살려면 그 사람이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외부로부터 생명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살아있는 상태로 완전하게 변화되는 기적을 그 사람이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에 거룩한 삶이라는 것도 자기가 외부로부터 받은 그 새로운 생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기적으로 그 사람 안에 부어주신 그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서 그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그 신령한 생명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하나하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영적인 상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그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그 위에 복음의 다른 진리들을 이렇게 빌드업해 가는 것, 쌓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김홍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설교의 첫 번째 부분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죄의 세력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죄의 세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홍준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다시 말해서 죄의 노예라고 하셨다. 또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로마서 6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을 한다라는 말씀도 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 이처럼 죄라는 것은 큰 세력, 큰 능력을 가지고 사람 속에서 지배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무시하고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자유의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세상에 있어 왔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의 능력으로 순수하고 완전한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세상에 있어 왔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세상에만 있어 온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항상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노예라고 그러고 죄가 우리들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여전히 사람은 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만 하고 결정만 하면 자유의지라는 능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선을 완전한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5세기경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원죄라는 것은 없다. 인간은 태어날 때 자유의지,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시게 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선을 이룰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펠라기우스의 이런 신학적인 주장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펠라기우스의 원래 주장에서 원죄가 없었다라는 그 극단적인 주장을 살짝 빼버리고 원죄는 있다. 하지만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물론 타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 선한 능력을 얼마든지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능력을 인간은 본래부터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주장을 만들어서 세상에 계속 퍼뜨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펠라기우스와 세미 펠라기우스 주의의 사상들이 기독교 교회 안에, 심지어 보수적인 교회들 안에 이런 이름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인들 가운데 또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 은근하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김홍전 목사님이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혹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펠라기우스나 세미 펠라기우스가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면 얼마든지 그 미워하는 마음을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반응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홍준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죠.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스스로 꾸짖으며 자신의 나쁜 마음을 억누르고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전보다 더 친절하고 곰살굳게 그리고 깍듯하게 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의 특유한 행동이 아니다.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애를 쓰는 동안 잠시 주춤한 듯 하다가 몸이 약하여 신경이 아주 예민해졌을 때라든지 혹은 조용할 때 혹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극을 받고 옛날에 안 좋았던 일을 기억하게 될 때 다시금 미워하는 마음이 틈을 타고 마음 가운데 또다시 일어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 아니 오히려 우리가 더 그렇게 열심히 해야 미워하는 마음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워하는 마음, 죄된 마음에 대해서 그 정도로만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첫 번째로는 평생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비참함 가운데 사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처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비신앙적인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으면서 주님 앞에서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이고 나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고 나는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는 죄인이오니, 비참한 죄인이오니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의를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거룩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가 마치 지금은 내가 무슨 선한 능력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결심하면, 내가 그 사람하고 좀 잘 지내보려고 애를 쓰면 되겠지라는 정도의 삶에서 머무른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붙잡을 때 고백했던 그 신앙의 근본적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고 우리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영적인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외부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외부에서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능력을 나에게 적용시키셔서 내 안에 새로운 본능과 새로운 정서와 새로운 열심들이, 새로운 생명의 기운들이 역사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룩한 삶으로 더 진보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할 것은 오직 외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거룩의 길로 한 발짝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외부에서 오는 그 은혜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분명하게 적용하며 삶을 살아가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교인들조차도 이런 일을 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좀 더 노력하고 애쓰려고 자기 마음을 억누르고 이러는 일들은 열심히 하지만 정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구원하는 능력에 의지했던 것처럼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죄에서 더 많이 노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능력이 자기에게 새로 부어져서 그 능력으로 거룩의 진보를 이루는 일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그것을 정말로 구원의 방법으로 믿는 일들은 사실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본래 어떤 상태였고 그리스도인이 지금 왜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세상에 그리고 교회 안에 펠라기우스와 세미펠라기우스 주의라는 잘못된 성경 해석과 잘못된 경건의 방법들이 오랫동안 유행처럼 번져 있어서 그것에 오염돼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만 그런 가르침에 오염되어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의 본래 정신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내 자신을 신뢰하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자기 신뢰가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만 들면 일단 내가 해보려고 달려드는, 그때는 예수님의 은혜나 구원에 대해서는 그냥 말만 하고 정말 간절하게 의지하고 간절하게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항상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김홍전 목사님이 지금부터 설명해 주는 속죄의 은혜라는 것,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차분하게 듣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깊이 뿌리를 내려서 내가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제는 복음적인 방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질서 있게 만들고 규모 있게 만들어서 나의 삶이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복음 때문에 변화된 나의 삶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교회 앞에 서야 하겠지요. 그런 점에서 속죄의 은혜와 그 현실적인 작용이라는 그 소제목 하에 읽어드릴 이 네 가지 문단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김홍전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현실의 현저한 결과는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한한 공로를 보시고 내가 받아야 할 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주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치르신 그 값을 보시고 나에게 어떠한 죄의 책임도 묻지 않으시고 다 면해 주시는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둘째로 나를 지배하는 죄의 무서운 세력으로부터 해방해 주신다는 것이다. 죄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에서 풀어내 주신다는 것이다. 오직 십자가의 속죄의 공로가 죄의 세력의 주장에 대하여 넉넉한 대가를 치러 무력하게 만든 까닭에 다시는 죄가 나를 억압하거나 주장할 수 없도록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진실하게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최소한 두 가지의 현재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나중 일이고 당장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현재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일은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죄책에서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무서운 세력과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는 반드시 함께 임하지 하나님이 이것은 주시고 저것은 안 주시거나 저것은 주시고 이것은 안 주시거나 하시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온다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힘입었다라고 한다면 내 죄에 대해서 모든 용서를 받은 일과 죄의 그 어마어마한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동시에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중에 한 가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함께 약속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김홍전 목사님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과연 구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냐를 스스로 점검하고 싶다면 장차 올 영원한 형벌을 면제받았다는 장래의 문제, 지금하고는 별로 상관도 없는 듯 느껴지는 그 장래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기보다도 항상 구원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현실상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고 어떠한 능력을 베푸시며 어떠한 위치에 놓아두시는가 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함으로써 아는 것이다. 이것은 그 사람 자신이 경험해야 하고 스스로 증험해야 할 문제이지 다른 사람이 가서 당신 구원받았소 혹은 안 받았소 하고 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고 따라서 죄의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된다. 그리고 대신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생각할 때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느냐, 그것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확신해야 되지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그 미래의 일에만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와서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주고 무엇인가 새로운 열매들을 맺는 것인데 그것을 생각할 때 항상 그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현실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정말로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검해 봤을 때 만일 정말로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현실적인 삶 속에서 늘 확인하고 늘 신뢰함이 깊어진다면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해방시켜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더 많이 더 분명하게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먼 미래에 있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열매와 증거들이 없는데 그냥 내가 먼 미래에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거야. 나는 그거 믿어.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나는 그것을 소망해.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야. 나는 그것을 확신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자, 김홍전 목사님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 죄의 책임을 하나님이 진짜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현실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경험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죄책을 완전히 없애주셨다는 것은 결국 오고 오는 어떤 시대에 혹시 내가 범할 죄까지도 논하시지 않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긴 생활의 행보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무제한하게 때리시는 일도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자꾸 파멸로 밀어넣으시기도 하지만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정말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려서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시고 좀 더 훈련시켜서 능력 있는 자로 만드시는 그 과정이 지나면 내가 짐을 질만한 정도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까닭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하고 있다가 나를 둘러싸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을 분명히 느끼는 것이다. 어찌하여 나같이 잘못된 놈을 형벌로 치시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마치 죄를 짓지 않은 사람같이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처럼 사랑과 은혜로 나를 둘러싸 주시는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안 느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죄책의 면제라는 사실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의 한 가지이다.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설명이고 또 굉장히 눈물 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보면서 확신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죄를 짓는 삶 속에 내가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책을 면제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뿌리 뽑아내시기 위해서 나를 치시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인생의 긴 행보 속에서 야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마치 죄를 안 짓는 사람처럼 나를 대우해 주시고 그렇게 계속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것을 안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느끼고 계십니까? 그래서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죄책에서 구원해 내셨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죽으심 때문에 그의 다시 살아나심 안에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세월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굳게 확신하게 되는지요.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로 알고 싶다면 이것을 정말로 경험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면 될 것입니다. 김홍준 목사님은 두 번째로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죄의 무서운 세력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이 속전의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은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다면 신자는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내게는 넉넉하지 않은가? 죄의 세력의 지배에 대한 모든 대가를 넉넉히 지불하시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노예 상태 가운데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공로에 대한 자신의 불신과 미온적인 태도를 반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때의 기도는 참으로 중요하다. 주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세력이 나를 지배해서 미움을 없애지 못하고 괴로움을 느끼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자식답지 못한 이 현실에서 나를 벗겨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죄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값을 다 치르신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나이다. 제가 자유인이어야 할 터인데 왜 이렇게 노예 상태 가운데 지금도 있사옵니까? 이제부터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자행자지하지 않겠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죠. 그러면 그 구원의 능력과 함께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최소한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는데 한 가지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죄의 근본적인 그 권세와 억압하는 능력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는 그런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진짜 자유를 진짜로 근본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비록 그 마음과 삶 속에서 여전히 죄를 가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역사하는 죄의 세력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죄의 세력이 자기에게서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넘어뜨리는 그 쓰디쓴 경험을 할 때 처음에 경험했던 그 자유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케 하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는 그 근본적인 은혜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자유케 하셨는데 제가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죄에게 끌려다니고 있사오니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의 구원에 성령의 내적인 역사에 여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간절하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에서 자꾸 벗어나고 거룩에 있어서 전진하는 경험을 오랜 삶의 행보 속에서 하면서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죄의 권세에서 풀어주셨구나. 내가 이 육체를 벗을 때까지는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죄의 권세에서 정말로 자유롭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계속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떨어져도 다시금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자꾸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는 멀리 있지 않은 것입니다. 혹은 이런 은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은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늘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베풀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좀 성경 읽을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이제는 좀 말씀을 순종할 줄 안다는 자신감 때문에 오만함이 붙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으로 뭘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는 아예 예수 믿는다고 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만다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 자신을 억지로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삶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성품도 안 변하고 삶도 안 변해서 주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기대도 안 하고 늘 나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아유 예수만 믿어도 사람 안 변해라는 결론을 수십 명 수백 명이 갖고 삶을 살게 된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유케 하는 은혜를 의지하고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으며 그래야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가 좀 착한 일을 하고 좀 돈을 퍼줘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빛과 소금이 된다. 그것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와 보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은혜를 풍성하게 성령을 통해서 주고 계신데 왜 이것을 거절하고 엉뚱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런 자리로 계속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홍전 목사님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들을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성도들 간의 미움의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복음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것인가 이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좀 다루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아무 까닭 없이 생기지를 않는다. 가령 어떤 교회의 일이 있다고 하자 그 일을 자기는 이렇게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낸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듯 하면 그 사람을 놓고 저희는 왜 그러는가 하고 비난하고 시작해서 마침내 미움까지 생기는 것이다. 자기로서는 교회에 대한 열성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것을 정당화하기가 쉽다. 그런즉 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로서 내가 해야 할 부분을 충실히 하는 것뿐이다. 남이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재판할 자리에 있지 않다. 폄론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다. 남이 하지 않는 것은 그가 하지 않는 것이니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라고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자기에게서 그냥 끝내면 좋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항상 자기가 하는 만큼 어떤 공로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에게도 저런 선을 요구하고 이런 의를 요구하고 또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하는 심정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가 했다 하는 표시가 된다. 결국 미움이라는 것은 갑자기 외부에서 뛰어들어온 것이 아니다. 자기 속에 도사리고 있던 옛사람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옛사람적인 성격의 여러 가지가 다 드러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대처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사람 때문이다라고만 늘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비참함을 겪으면서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저 사람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그런 미움이 생겨난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 안에서 내가 기준이 되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면 불안하고 불만스럽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을 못하게 하는 저 사람이 너무나 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본위적인 옛사람의 성격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분석이 되면 싸움을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패한 내 마음의 역사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 나를 여기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매달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대로 분석을 하게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홍정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 제가 스스로 주님을 섬기고 나가다가 이런 무서운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기준, 내 중심,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못된 본성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일까지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홍정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속죄가 나를 해방해서 죄의 권세에서 자유한 사람으로 만들기에 넉넉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 거룩한 근거 위에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 지금 저에게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주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이 죄의 권세에서 저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성경은 성신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율법의 요구를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 3, 4절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면, 즉 성신을 좇아서 행하고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능력을 의지하고 행해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책을 받고 괴로움을 받던 것이, 다시 말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에 정말 불같은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우리가 정말 다시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듣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될 때까지 마음에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김홍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세상의 종말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다, 전쟁이 여기서 난다 안 난다 그런 얘기들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이 능력이 나의 인격과 나의 삶 속에 이렇게 드러나서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토크를 마치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히 계십시오.